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희생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며 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계속하여 본받지 말고 오직 생각이 새롭게 되어 너희가 계속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라.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에 있던 대부분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1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자기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나서 12장에 들어와서 시작을 그렇기 때문에 하고 이제 그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말한 1장에서 11장까지의 복음의 원리는 무엇인가?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모자라서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의롭다고 거저 선물을 주셨다. 거저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 안에서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죄인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으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오늘 읽은 12장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벌에서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기뻐함을 받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게 너희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저희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면서 이 예배당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저희들을 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은 주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을 믿는 신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빠뜨리지 않는다. 신이 살아있다면 그 참신을 믿는 모습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두 번째는 모임이 끝나고 흩어졌을 때 개개인이나 부부나 가족이 그 흩어진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불쌍히 여기심으로 너희를 권고하나니. 왜?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저주하여 죽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느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가 되니 그 환한 대낮이 깜깜해져 버렸습니다. 오후 3시까지 예수님 목숨 끊기 전까지 예수님 부르짖기 전에 깜깜해져 버렸다. 3시간 동안 그게 지옥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왜? 죄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가 죄덩어리고 너가 죄인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가 없어. 이 3시간은 너는 지옥이다. 나의 화가 가득 찬 지옥이다. 그게 지옥에 내려가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를 내가 지옥으로 보내 벌을 다 내리고 나서 너를 선물로 줄 때 그 예수님 덕분입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도 알면서도 눈 감아줄 것이고 왜 너에게 벌을 내렸으니? 그들이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난 사랑할 거다. 그들의 죄는 내가 계속 미워할지라도 그 죄를 지은 그 죄인들은 내가 사랑할 거다. 그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죄의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요.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동시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인내로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절이 왜 예수님의 삶이냐 하면은 두 번째 줄에 이제 그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았는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 아뒀는지 알았지? 그런데 그 덕분에 너희들은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느니라.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저울임을 받았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않았던 예수처럼 너희들은 이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이게 예수님의 살았을 때 모습이고 돌아가실 때 모습이고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의 모습이다. 이것을 일찌감치 예수님 전에 있었던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등에 장작을 지고 모리아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습의 실체로서 겟세마네 동산에 뒤에 있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은 산 제사로 자기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실체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 받으시는 제사로 실제로 목숨을 바쳐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기에 산 제사는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짐승을 죽여서 다 불태우고 그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 앞에 뿌리던 그 짐승. 그 짐승은 불로 다 태워버려서 먹을 것을 아무도 가져갈 수 없게 하고 그 죄를 감람산 꼭대기 맞은편에 있는 그 잿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 속죄일의 짐승.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삭처럼 장작을 지고 가는 삶을 살되 예수님처럼 실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안 하게 해. 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겼으니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죽였지만 너희들은 불쌍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삭의 심정으로 십자가를지고가는예수님의심정으로너희들의삶이예수님처럼예배하는감사로예배하는삶을바칠때하나님마치너희들이예수님안에서피흘려죽었던것처럼죽은것으로받아줘그게하나님이기뻐받으시는거룩한희생물이야히브리서13장에가면은그설명을합니다제가읽어보겠습니다10절우리에게한제단이있는데그성소를섬기는레위인들은그다태워버리는1년에한번씩불사르는그제단에서나오는것을먹을권리가없나니왜냐하면그짐승들의피를죄를위하여서대제사장이지성소안으로가지고들어가고그것들의몸은죄덩이밖에안남은것은진영밖에서예루살렘성밖에서그리고40년광야생활에서는그이스라엘진밖에서버리워지기때문이니라다불타왔어요그예수님어떻게불태워졌습니까골고다언덕에서불타듯이십자가에서목숨바쳐살아졌습니다12절그러므로예수님께서도자기자신의피로그백성을로마교회의교인들에게도오늘날저희들에게도깨끗하게하시려고성문밖에서광야때에는캠프밖에서예수님당시에는예루살렘성문밖에서오늘날우리에게는모이는우리교회밖에서세상에서고난을당하셨느니라그러므로우리도그분의뒤집어쓴치욕부끄러움그것을우리의삶에짊어지고예루살렘성밖으로광야생활에서는이스라엘진밖으로그리고오늘날에는교회모임의밖으로세상의귀신그분에게로나아가자왜냐하면여기에는우리에게영원히있을도시가없다오히려우리는앞으로하나님의지으신도시를찾아가고있기때문이다그러면은십자가를지고세상으로들어갈때우리의특징은이것이니여기16 15절에두가지라고나와있네요찬양의희생물을하나님께드리자이게예배첫번째입니다두번째는그분의이름에감사를드리는우리의입술의열매다이게예배당안에서도진영안에서도성안에서도성밖에서도우리가아는예수님의예배모습이었습니다하나님이기뻐받으시는거룩한산희생물을사는방법입니다찬양과그분의이름에합당한감사의예물을바치고살더라여러분이게구약시대유대인들의하나님이거룩한제사장의백성으로부른그분들의모습이전부입니다딱두가지입니다조상유다의모습이찬양이란말이유다의뜻입니다감사와찬양이특별히그열두지파중인레위에는하나님이너희들그것만하고있어라다른열한지파가다이래서너희들먹여줄거야너희들할거없어너희들하는건그열한지파가하지못하는그들도해야하지만은날마다삶에서못하는걸너희들만다해하루24시간1년365일찬양과감사그런데우리는바로그영적인제사장들로예수님처럼불태워지는살아있는희생물로자기가장작불위에태워져야될줄모르고갔던이삭이아니라 장작불 위에 알고 누운 이삭과 같은 산 제사로 사는 겁니다. 모임에서도 그래야 되고 세상으로 나가서도 우리에게는 등에 우리만의 죽음을 각오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2절, 이제는 찬송과 감사를 하며 살 때 오는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살 때 너희는 이 세대를 계속하여 본받지 말고 오직 머릿속에 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너희가 계속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배하는 찬송과 감사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기억나죠? 실제로 문 밖에 자기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왔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은.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자리, 내가 죽어서 해결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온전하신 뜻을 증명하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여서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위선자도 예수님이 저주하였던 바리새인도 율법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나고 진영 밖으로, 성 밖으로, 교회 밖으로, 어디로? 이 세대가 우글거리는 사탄이 아직까지 울부짖는 사자처럼 저희들을 택한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잡아먹으려고 울부짖는 세상으로 들어갈 때에 계속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2절에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대를 계속하여 본받지 말아라. 오늘 이 순간까지 돌이켜보니 예수 닮아간다면서 세대를 계속하여 본받고 살았고 영향을 받았구만. 아, 이건 끝내야지. 어떻게 끝낼까요? 생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계속하여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십자가를 지어서 죽을 각오로 했으니 어떠한 일을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혹은 가족으로 살고 있을 때도 또 밖에서 학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할 때도 계속 다가오는 이 세대의 유혹과 영향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신 뜻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조용한데 새벽 일찍 가서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유지하면은 그게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삶이요. 그게 거저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삽니까? 선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온전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네. 십자가 지고 죽을 각오로 예수님 뒤를 즐겁게 따라가는 그 모습이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는 그 생각이 바뀌어서 모든 삶의 영역이 꾸준히 변화되어 언제까지 예수님의온전하신자리에이르기까지주님만날때까지나아가는것이선하시고기뻐받으시며온전하신뜻을증명하는삶입니다기도하겠습니다아버지요우리에게이은혜를선물로주셨으니감사합니다성령께서예수님의은혜를보여주시고아버지의사랑으로저희들을녹여주시고저희의생각이더욱더예수님을모든면에서닮아갈수록우리의삶자체와우리부부와가족과우리있는곳에서모든이세대의사람들이아버지의아름다움을우리의찬양을통하여감사를통하여예수님의모습을닮은십자가지는삶을통하여보고아버지의돌아오는기적들이일어나며심판날에도우리때문이라변명치못하게저희들을날마다생각에서부터변화시켜주님닮게하소서이게아버지의선하신기뻐받으시는온전하신뜻인줄아니기억하여주소서멈추지마소서예수님이름으로감사기도합니다아멘